자, 오늘은 시편 84편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로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골짜기로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나이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곳에 올수 있는 힘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에너지가 생겨서 여기 올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저와 함께 기도를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집에 가는 일을 집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집과 가족은 모든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의 모든 생물들은 둥지를 틀고 집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 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가 둥지를 진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중커라고 불리는 작은 새입니다. 이 새가 우리 집 현관 밖에 나무에 앉아 있었고,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이 새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응시하며 거기에 앉아 있었죠. 참새보다 약간 큰 사이즈인데요. 그때는 중커가 우리의 행잉 바스켓에 둥지를 틀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섯 개의 작은 알을 낳았고요. 그 새의 둥지는 손과 기계가 아닌 부리와 발톱으로만 만들어진 정말 놀라운 공학적인 업적입니다. 그들은 집 지을 재료를 찾기 위해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의 여행을 하죠. 적절한 잔가지나 이끼를 깔고 진흙이나 침을 사용하여 서로 달라붙게 합니다. 이 둥지를 중코가 짓는데 아마 5일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새가 알을 낳고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후에 그리고 이렇게 새가 점점 자라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8절에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가 둥지를 짓는 모든 일을 하다가 변덕스럽게 그만두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집을 떠나면 동물에게조차 있는 본능을 잃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영혼이 되고 집을 본래의 피난처가 아닌 불안정한 장소로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든 놀든 우리는 언제든지 외출할 때마다 항상 돌아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집은 우리가 정착하고 편안하게 잠옷을 입을 수 있고 잘 보려고 화장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 놀든 우리는 언제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우리가 정착하고 편안하게 잠옷을 입을 수 있고 잘 보이려고 화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고 또 울며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가장 비슷합니다. 시편은 마음의 부르짖음으로 묘사되었으며 여기서 시편 84편에는 그 부르짖음이 집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큰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즉 길을 잃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번하시는 방법은 물고문이나 손톱 밑에 대나무를 끼우는 고문이 아니라 단순히 죄인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집을 떠나 멀어진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인 고라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의 집에 있는 성전을 의미했고 때때로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계신 곳을 드러내는 여섯 장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과 우주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나 꽃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장막 안에 계셨고 기드온에게는 포도주를 따는 틀에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와 함께 사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을 즐겼습니다. 그분은 날이 선할 때 정원을 거두었고 거의 인간적인 용어로 묘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어 쉐키나라고 불리는 성전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실제적이고 유형적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성막으로 거하셨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때 그리스도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 곧 바로 그 구체적인 주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윤리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신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주소는 그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윌링턴 교회 설립자들이 1961년에 이 교회를 설립했을 때 60년 전이었죠. 실제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한 집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편, 즉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시편을 생각하면서 윌링던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의 집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집의 안전, 세 개 연으로 나눠진 길이가 같은 시입니다. 각 연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문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세번 선언되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참새, 두 번째는 골짜기, 그리고 세 번째는 문지기 등과 등 집과 연결된 세 가지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참새, 고향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참새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원치 않는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스러운 곳이고 깨끗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해야 하는데 참새는 보통 식당의 야외 테이블 옆에서 빵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평범한 작은 새입니다. 하편 시편에서는 참새들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편 기자는 참새들조차 하나님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자, 차이니즈를 보면은 집 가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집 가는 위에 그 지붕이 있고 그 밑에 무언가가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참새들은 성전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한 마리가 여기 강단 옆에 어딘가 둥지를 틀었다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 동안 날아다니며 앞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소리를 내고 새똥을 싼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새들을 돌보셨고 이 새들, 즉 가장 흔하고 많은 새들을 우리와 비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새조차 돌보신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욱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방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지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리움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도 교회를 견딜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입냄새와 체취가 있는 사람들, 태도가 나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내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성전이고 세상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참새는 하나님의 집에 둥지를 튼 것이 행운이고 시편 기자는 매우 운이 좋은 새라고 생각합니다. 왜 새둥지를 짓는 이 새들은 이 노래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언급을 받습니까? 한편으로 사원에 있는 참새는 성가십니다. 그들은 주변을 새똥으로 지푸라기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엉뚱한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식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돕는 일에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고 일요일 아침 주차장을 시속 50km로 운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참새는 하나님의 영원히 환대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히브리 조상들에게 최악의 것은 불친절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행하게도 소돔에 살고 있는데 한밤중에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밖에 있는 미친 사람들로부터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들어보낼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문에 자물쇠가 있고 어떤 집에는 창문에 창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집에 보내는 것보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더 신경 씁니다. 게다가 저는 새가 제 집에 날아서 둥지를 짓는 것을 절대로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84편에서는 참새도 하나님의 집에 둥지를 마련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환대를 베풀고 자신의 집이 모두에게 열렸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에는 자물쇠도 없고 그분의 가족에게는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의 집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들 중 가장 낮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보잘것없는 생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을 부르며 사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저 새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성가신 존재들이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기여하며 성전 합창단의 일부입니다. 몇년 전에 저는 홍콩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일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를 보기 전에 근처 맥도날드에 앉아 제 설교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는 나이가 지긋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와 얘기를 나누고 그의 이름은 리스였는데 그 목사에게 제가 목사라고 말했고 그를 우리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계속 출석했습니다. 리시는 맨 앞줄에 앉아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 찬양을 전혀 몰랐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몇 박자 뒤에 때로는 전체 라인보다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끔찍한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주일에 찬양 인도자들은 미스터 리의 엇박자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나에게 그를 뒷자리에 앉게 해야 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모두 짜증이 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분은 심지어 참새들이 그의 집에 둥지를 짓게 허용하십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은 음정을 잡을 수 없는 이 노인의 목소리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짜증낼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주 쉽죠. 진정한 환대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 들어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을 우리 사랑 안에 포용하고 그들의 모든 결정까지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반겨주신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받고 더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812 윌링던 에비뉴에 있는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우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진정한 환대를 베풀고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에 진정한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환대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골짜기, 계곡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두 번째 연에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계곡에 우리가 있습니다. 순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전국 곳곳에서 성전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시편 전체 120편에서 134편은 여행의 노래입니다. 모든 유대인 여행자들은 이 시편들을 암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여행하면서 함께 노래하거나 찬사를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그긴 산책에서 그들은 대부분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동안 함께 여행하면서 노래할 때, 그 메마른 눈물의 장소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5절에서는 그 마음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간다고 말을 하죠. 히브리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단순히 그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은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미리 설정된 GPS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의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종종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앞으로 몇번더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에 갑작스런 발작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제 어깨가 너무 아팠었는데요. 알고 보니 발작은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담낭관 4기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간에 수술이 불가능한 큰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몇달 동안만 살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도 보다시피 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죠. 세상의 예언은 전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의사들은 제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사망률 제로인 생명보험조차 가입이 불가능한 곳으로 제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8월부터 우리 가족은 이 눈물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헤어짐에 대해 슬퍼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 아내 조이와 저는 많은 초기 교회와 신약 성경의 무대였던 터키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저의 동료들은 다른 나라에 선교팀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선교에 정말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제가 몇년 동안 가르치려고 했던 산상수훈 수업을 끝까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 조이와 함께 긴 산책과 하이킹을 하지 못하는 것, 제 아들들이 아버지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 손자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손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울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것은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전체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말이지만 거기에 목사님들의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거지?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의 영성이 자라지 않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성장의 비법을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원하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키기 원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우리가 사회적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천국, 오직 예수의 가르침만이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들이 떠오를 때마다 왜내 결혼 생활이 성장하지 않지? 왜 나의 기도 생활이 성장하지 않지?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왜 너는 죽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질문을 돌아가면 씨앗이 싹을 터서 식물로 자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고 천천히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오를 권리를 위해 죽었고 내 결혼 생활이 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한 시간 더 잠을 잘수 있는 권리에 죽었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그곳을 샘터로 만듭니다. 올해는 눈물도 있었지만 그 눈물은 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 생명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연약한 육체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첫 말씀은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색깔이 있다는 뜻입니다. 붉은 꽃은 나에게 그토록 활기를 준 적이 없었고 집에서 만든 빵의 냄새는 결코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았습니다. 질병도, 죄도, 슬픔도 없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아갈 때까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갑니다. 우리는 삶을 통한 이 순례길에서 함께 계곡을 걷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1961년 방목하는 소떼를 중심으로 지어진 이 집, 즉 하나님의 집은 함께 여행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년 전이지만 대부분의 설립자들은 지상 순례를 마쳤고 소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루이스 티슨, 이 설립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나 우리는 잠시 동안 그들은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했고, 당신은 함께 힘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게 참새와 골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지기입니다. 도어키퍼. 이 시편은 고라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집 문지기였습니다. 사실 문지기, 성전 문지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지기가 이 용어에서 가장 적합한 번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시편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역할도 다소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양이자 빛, 그리고 방패,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태양이며 방패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태양이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부분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양은 지도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양의 사물을 보는 우리의 수단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빛을 비추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이 빛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할때 저는 사물을 더 명확히 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잘 이해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대로 그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방패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헛된 소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진 피러스는 이것을 하늘의 군대의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만군의 주님으로 번역이 되죠.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하늘 군대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의 군대가 장세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진짜로 천사의 온 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8월 병원에 입원했을 때제 상황이 너무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교회를 목회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믿어야 옳은지와 어떤 말들을 해야 하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젊고 활력이 넘칠 때, 나만은 영원 불멸할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후세계를 믿었는데 마치 제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근데 지난 여름에 갑자기 그 여름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 달력 스케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하나님의 얼굴 보기,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전에 없던 것처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볼수 있다는 기대가 전적으로 동기부여되는 느낌이었죠. 보이지 않았던, 볼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궁금해졌습니다. 주님의 그 완벽한 사랑, 그리고 그 그리움이 내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지상적인 소망이었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시나요?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과 보호를 갈망할 수 있지만 그분의 임재로 인해 속으로는 괴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부모님을 방문하곤 했는데 갈 때마다 복숭아 통조림이나 민트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70살이 더 많았고, DNA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분들을 방문하는 게 괴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좋아하지만, 아마도 매일 아침 10분간의 묵상 시간을 갖는 것이 고작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고 세상을 운영하고, 저는 아이들의 점심을 준비해야죠. 영적 처술가 달라스 윌러드는 우리가 삶을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남길 수 있도록 침묵과 고독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의 비중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결국 발견한다고 윌러드는 경고했습니다. 시편 84편은 지난 25년 동안 나의 첫 번째 매일 기도입니다. 그것은 베일을 완전히 벗어야만 성취되는 하나님에 대한 일상적인 갈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에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는 열망에 대해서 썼습니다. 지상의 쾌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주가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세속적인 쾌락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자극하고 실제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이런 지상의 축복을 경멸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이 단지 일종의 복사물에 불과한 또는 반향이나 신기루일 뿐으로 뿐인 다른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죽은 후에야 찾을 수 있는 나의 진정한 본향에 대한 열망을 내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 열망이 결코 눈 밑에 깔리거나 옆으로 치워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욕망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갈수 있도록 돕는 것을 삶의 주요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으로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을 함께 즐기십시오. 자, 여기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나와서 그 기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계신 분인지,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